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제 공식 선출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본행사 대의원 공개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해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게 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고향인 동부 델라웨어주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후보 지명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어 미국의 다양성을 존중하겠다고 다짐하며 트럼프 대통령 아래 분열된 미국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오늘 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연기했다면서 지금은 중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 유마를 방문해 연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철회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매각 추진에 대해선 오는 9월 15일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5일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점검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백악관에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21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의 두 번째 도시 부산을 방문합니다. 강민석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양제츠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 초청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서 실장이 양제츠 위원과 북한 문제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협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돼 여건이 조성되는 적절한 시기에 시 주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양측이 일본이 참여하는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 위원의 이번 방한은 올해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으로 양 위원은 지난 2018년 7월 비공개 방한한 바 있습니다. 양 위원의 이번 방안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뤄집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어제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와 관련해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마셜 빌링슬리 미 군축 담당 특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틀간 열린 세르게이 라브고프 러시아 외무차관과의 회담 뒤 기존 조약을 적용받지 않는 단거리 전술핵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타트 협정에 중국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포함할 수 있는 틀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당분간 러시아와의 대화를 먼저 추진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조건 없는 뉴스타트 협정의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하고 내년 말에야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이츠는 어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과 관련해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말까지 효과적인 백신이 대량 생산될 것이라면서 전 세계 인구 상당수가 접종을 통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발 도상국에서 발생한 사망자 대부분이 바이러스 감염보다는 취약한 의료 시스템과 경제 등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츠는 이어 미국 내 바이러스 대응에서의 정치화와 그와 관련한 음모론의 확산에 대해 개탄했습니다. 브라질 최대 도시인 상파울로 당국은 시 소재 공립학교 학생 중 최소 16%가 이달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이전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상파울로시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4세부터 14세 사이 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 가계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CEO 최고 경영자의 평균 수입은 작년에 2,130만 달러로 치솟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침체에도 2020년 역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좌편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 EPI 연구진은 미국의 350개 대기업에서 최고 경영자와 근로자와의 급여 비율이 320대 1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식시장의 급등세에 힘입어 CEO 보상은 지난해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요. CEO 수입이 2018년 293대 1에서 1989년 61대 1 비율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는데요. EPI의 분석에 따르면 1978년과 2019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CEO 보상은 1167% 증가해 1978년과 2018년 사이에 임금이 337% 증가한 임금소득 상위 0.1%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반면 각 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보면 일반적인 근로자 보상은 지난 40년 동안 13.7% 증가한 것에 불과했는데요. 부자들의 불황은 끝났지만 노동계급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급여 삭감이 코로나 바이러스 불황의 결정적인 특징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그리고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경제전문 매체 포춘 편집국장을 지내고 로이터통신 논설위원을 역임한 베사니 맥클린 기자를 만나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비가 시작돼 새벽에 황해도에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28도, 신의주 23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24도에서 30도, 함흥 22도에서 23도, 청진 지역은 19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클 존슨의 노래입니다. 우울한 것보다 더 우울하고 슬픈 것보다 더 슬프다고 하는데요. Bluer than Blu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After you go, I can catch up on my reading. After you go, I have a lot more time to sleep. And when you're gone, it looks like things are gonna be a lot easier. Life will be a breeze, you know. I really should be glad, but I'm bluer than sadder than sad. You're the only light this empty room has ever had. Life without you is gonna be bluer than blue. After you go, I have a lot more room in my closet. After you go, I'll stay out all night long if I feel like it. And when you're gone, I can run through the house screaming, and no one will ever hear me. I really should be glad,
numbers on my telephone, but the night will sure be colder, and I'm bluer than blue, sadder than sad. You're the only light this empty room has ever had. Life withou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 인수설이 나온 미국 회사 오라클이 훌륭한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의 고위 인사가 러시아와 긴밀하게 접촉했다는 미국 연방상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 특별재판소가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 사건과 관련해 헤즈볼라 대원 한 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회사 틱톡 인수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회사 오라클을 언급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유세했는데요. 여기에서 기자들한테 오라클이 훌륭한 회사로 틱톡을 인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틱톡이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죠.
네, 틱톡이 일반인들이 15초에서 최대 1분까지 이 짧은 동영상을 올려서 공유하는 앱입니다. 앱이라는 것은 휴대용 기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줄임말이죠. 이 틱톡은 특히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8억 명 이상이 틱톡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초에 틱톡 그리고 위챗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위챗은 중국 회사가 만든 메신저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틱톡과 위챗 모회사는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됐습니다. 틱톡 모회사가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회사인데요. 이 회사와 거래할 경우에 이제 미국 사법당국 제재를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틱톡 매각도 요구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14일에도 행정명령을 내서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운영권을 90일 안에 모두 정리하라는,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겨냥한 건 안보 위협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이 중국 공산당 통제와 검열을 받는 틱톡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미국인들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한국, 호주, 타이완에 있는 사용자들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 미국 내 운영권을 넘기라고 명령을 했는데 실제로 인수협상에 나선 미국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운영권과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사업 운영권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틱톡 전체를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8일에 말한 것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오라클도 틱톡을 인수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로이터 통신이 최근에 소식통을 인용해서 오라클이 틱톡의 북미, 호주, 뉴질랜드 사업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투자하는 그룹에 합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오라클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미국 회사인데요. 특히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오라클이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오라클의 소유주도 대단한 사람이고 오라클이 확실히 틱톡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에 틱톡 문제를 비롯한 무역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홍콩 문제 등 많은 현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틱톡 문제 외에 중국과 관련해서 18일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애리조나에서 대중 무역 협상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중국과 협상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이어서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두 나라 관계가 험악해지면서 협상이 연기됐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에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던 일정이 있었는데 이걸 연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애리조나에서 대중 무역 합의를 파기할 것이냐는 질문도 받았는데요. 이 문제는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련 상황에 진전이 없으면 무역 협상 재개는 없을 거란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마크 메도스 대통령 비서실장도 18일 기자들에게 이 무역 문제를 논의한 새로운 미중 고위급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1단계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 접촉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18일에 눈길을 끄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관련 보고서죠.
네,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한 사건을 조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섯 번째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대선 당시에 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이 잠시 트럼프 후보 진영 선거운동을 이끌었던 이 폴 매너포트 씨 관련 항목이 가장 눈길이 갑니다. 상원 보고서는 매너포트 씨가 당시 러시아와 긴밀하게 접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너포트 씨가 러시아와 접촉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 건가요?
네, 보고서는 그가 이 러시아 대통령실과 밀접한 러시아 정보 장교 등을 만나서 트럼프 후보 진영의 정보나 선거 전략 등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매너포트 씨의 이런 행위가 반첩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에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고 주장했죠?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후보 진영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러시아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진영 관계자들이 잘 몰랐거나 이 속내가 있어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신경 쓰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관련 문제를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검과 같은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이 특검 수사 보고서에서는 2016년 대선에서 이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매너포트 씨 외에 상원 보고서에서 또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폭로 전문가 해킹된 민주당 자료를 폭로할 때 이것이 러시아 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자료는 러시아가 빼낸 거였죠?
네,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전산망을 해킹해서 자료를 빼냈는데 이걸 위키리크스가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쪽에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후보 진영이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보고서가 또 그 밖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DNC 전산망을 해킹하고 클린턴 후보에게 피해를 주는 정보를 누설하려는 노력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연방수사국 FBI가 당시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엔 재판소가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군요.
네, 유엔의 레바논 특별재판소가 18일 하리리 전 총리 암살 사건으로 기소된 4명 가운데 1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게는 무죄가 나왔는데요. 이날 특별재판소는 또 시리아와 헤즈볼라 지도자들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리리 전 총리가 언제 암살됐습니까?
2005년에 수도 베이루트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폭탄 테러로 다른 21명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하리리 전 총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레바논에서 가장 유명한 이슬람 순위파 정치인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친서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하리리 전 총리가 암살된 직후에 이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유엔 측에 요청했는데요. 이 요청에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7년에 결의안을 냈고요. 이어서 네덜란드의 특별재판소가 설치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4명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모두 헤즈볼라 대원들입니다. 예, 헤즈볼라라면 레바논을 근거지로 하는 이슬람 무장 조직인데요. 시아파 이슬람 나라인 이란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중요한 군사 조직이죠?
네, 이슬람 무장 조직이라면은 팔레스타인에는 하마스가 있고요. 이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 자기들 근거지에서 정치나 군사 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헤즈볼라를 테러 조직으로 간주해 놓고 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이 헤즈볼라 대원들이라면 헤즈볼라가 하리리 전 총리 암살에 개입한 거 아닌가요?
네, 당연히 그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유엔 재판소가 그동안 증인 거의 300명과 증거 3천여 건을 조사했는데요. 하지만 재판소는 동기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헤즈볼라나 시리아가 이 하리리 전 총리 암살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하리리 전 총리가 사망했을 때 배후로 헤즈볼라와 시리아가 지목되면서 당시에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던 시리아군이 철수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헤즈볼라 측은 이 하리리 전 총리 암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어떤 형을 받습니까?
원래는 유죄가 나오면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소된 4명이 모두 종적을 알 수가 없어서 2014년부터 피고인 4명이 모두 궐석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죄 선고가 나온 한 명한테도 실제로 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리리 전 총리 쪽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하리리 전 총리 아들이죠. 이 사드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는 18일 특별재판소 판결을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 하리리 전 총리는 이번 재판에서 나온 정보를 더 알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에 최근에 큰 사고가 나서 나라가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베이루트 항구에서 어떤 인화성 물질이 크게 터지면서 180여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다쳤는데요. 이후에 레바논 안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고요. 연방 우정국의 비용 절감 조치 시행을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수전 비 앤터니 여사를 사면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됐군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인 18일 전국 대의원단 호명 투표를 통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미 지난 6월 초에 대의원 수 과반을 확보해서 후보로 확정이 됐었는데요. 이날 공식 절차를 거쳐서 후보로 지명을 한 겁니다. 지난 예비선거 과정에서 결정된 각 주와 미국령 지역 출신의 대의원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이날 호명 투표에 참가했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대의원 확보수 총 3,558명,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151명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떤 소감을 밝혔습니까?
네, 짤막하게 감격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것은 나와 가족에게 온 세상과 같은 큰 의미라고 말했는데요. 목요일에 여러분을 다시 뵙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목요일 20일에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 소식 계속 살펴보죠.
네, 이 바이든 후보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지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희망 없이 분열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이 나라의 심장이 친절함과 용기로 박동한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것이 바로 조 바이든이 쟁취하려는 미국의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마땅한 지도력을 백악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또 누가 연설했나요?
네,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주요 인사들이 바이든 후보 지지 연설에 나섰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실패했다면서 반드시 이번에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은 주요 산업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실업률이 3배나 올랐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 집무실이 지휘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폭풍의 중심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야말로 위기 대응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외에 또 어떤 인사들이 나왔습니까?
예, 200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 전 국무장관, 그리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장녀인 캐럴라인 케네디 전 주 일본 대사도 나섰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진보 진영의 높은 지지를 받는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도 연설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강경 이민 정책에 반대하다 전격 경질됐던 셸리 에이츠 전 법무장관 직무대행도 연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에이츠 전 대행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법치 원칙을 허물고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를 무기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자들의 신뢰도를 낮추려는 트위터 게시물을 잇따라 소개했는데요. 특히 예이츠 전 법무장관 직무대행에 대해서 형편없는 장관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극우 보수매체의 기사도 재전송했습니다.
그 밖에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 일정에서 관심을 끌었던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잇따라 찬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전 조지아주 하원의원, 그리고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 등이 참가했는데요. 에이브럼스 전 의원은 미국 주요 정당 최초로 흑인 여성 주지사 후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고요. 이 샘 박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계 정치인이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자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박 의원은 이날 연설에 앞서 역사의 현장에 서게 돼 영광이라고 BOA에 밝혔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어떤 말을 했나요?
네, 에이브럼스 전 의원은 미국민들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속해 있다 하면서 매년 선거 때마다 우리는 보다 완벽한 연방을 어떻게 창조할지 선택한다고 연설했고요. 이 샌박 의원은 의료보건제도 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플 때 도움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보건에 관한 접근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박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셋째 날인 19일 밤에는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 수락연설을 합니다. 해리스 의원은 유색인종 여성으로서 사상 최초로 미국 주요 정당의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건데요. 이에 앞서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이 연설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은 언젠가요?
마지막 날인 20일 진행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공식 수락 연설을 하면서 전당대회의 대미를 장식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 키샤 보텀스 애틀랜타 시장, 그리고 피트 브루저지, 앤드루 양 전 대선 예비후보 등이 찬조 연설자로 나섭니다.
공화당 쪽의 대선 관련 일정도 짚어보죠.
네, 공화당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이 대선에 나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후보 수락 연설을 백악관에서 진행하고 이 연설 장면을 생중계하겠다고 18일 밝혔는데요. 이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이번 주에 대선 격전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는 중입니다. 18일 아이오와주에 이어서 멕시코 접경인 애리조나주 유마를 찾았고요. 20일에는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 일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우정국이 비용 절감 조치 시행을 오는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요?
네.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했던 우정국 운영 방침 변경을 대선 이후로 보류하겠다고 루이스 디조이 국장이 18일 발표했습니다. 선거 우편물 배송에 영향을 부추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피하기 위해 이렇게 보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11월 3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우편 투표는 모두 정시에 도착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정국의 비용 절감 조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각 지역 우체국 근무자들과 광역 집배송 시설 종사자들의 초과 근무를 없애는 게 골자였습니다.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코로나 사태에서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운영 방침을 바꾸는 것이라고 디조이 국장이 앞서 밝혔는데요. 우편물 처리 장비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부 운용을 중단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 이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지적이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어졌고요. 공화당 일각에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초과 근무를 없애는 게 정치적인 배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초과 근무를 안 하고 장비 운영을 줄이면요. 그날 처리 못한 우편물을 다음날로 넘기게 됩니다. 그만큼 배송이 늦어지는 건데요. 선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다고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디조이 우정국장은 공화당의 주요 후원금 기부자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정국을 책임지도록 임명한 인물입니다.
결국에는 11월 대선 때까지 미국 각 지역의 우체국 운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초과 근무도 필요할 때마다 승인을 하고요. 우체국 창구 운영 시간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디조이 국장이 설명했는데요. 우편물 처리 장비도 예전처럼 계속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정국장이 방침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네, 정치권과 각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주요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 주 법무장관 20여 명이 공정한 선거를 해친다면서 우정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할 계획을 밝혔었고요. 또 연방 하원에서는 다음 주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청문회에 디조이 우정국장을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상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전망입니다.
이렇게 우편투표가 정치권에서 쟁점이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코로나 사태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오는 11월 대선에 사람들이 투표소에 모이지 않도록 여러 주정부가 우편투표를 확대했는데요. 그중에 9개 주에서는 유권자 전원을 우편투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다음 달부터 우편투표 절차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우편투표 확대에 반대하는 건가요?
예, 우편투표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 요인이 있고 또 선거 결과 확정이 늦어질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18일에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수많은 투표용지가 죽은 사람한테 가도록 할 수 없다면서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선거를 바르게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여성 참정권 인정 100주년을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사면을 단행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참정권을 쟁취하는 데 앞장섰던 선구적인 여성운동가 수전 B. 앤서니 여사를 사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수정헌법 19조 비준 100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앤서니 여사를 위한 완전하고 완벽한 사면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 8월을 참정권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앤서니 여사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19세기 말에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싸운 사회운동가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에선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앤서니 여사는 전국을 돌면서 여성의 투표권 보장에 대해서 알리고 사람들의 서명을 모아서 의회에 청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1872년 대통령 선거 때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불법으로 투표한 혐의로 체포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앤서니 여사는 당시에 벌금을 낼 것을 거부했지만 당국이 추가적인 조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앤서니 여사는 생전에 여성 참정권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에서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앤서니 여사가 사망하고 14년이 지난 뒤인 1920년 8월 18일 성별에 따른 투표권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19조가 비준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딱 100주년이 된 건데요. 앤서니 여사는 죽기 직전까지 여성들이 참정권을 위해 싸울 것을 독려를 했고요. 따라서 수정헌법 19조를 수전 비 앤서니 수정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앤서니 여사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도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요?
네. 최근 몇 년 전부터 선거일만 되면 앤서니 여사가 잠들어 있는 로체스터의 무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데요. 특히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했던 지난 제 2016년 대선 때는 수천 명이 앤서니 여사의 묘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앤서니 여사를 사면한 데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걸 뉴욕 부주지사는 이 트위터에 앤서니 여사는 자신이 체포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벌금도 내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경합주 백인 여성들의 지지를 만회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 미국 주요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규모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본선에 나갈 자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합니다. 이런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주요 정당 전당대회 세 번째 시간으로 전당대회 초기 역사에 관해 보내드립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전국적 규모의 전당대회가 처음 열린 때는 1831년 9월이었습니다. 이해 반 내이승당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반 내이승당이 열었던 전당대회가 유용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당시 민주당과 국민공화당은 1832년 대선 당시 역시 볼티모어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해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한 해 전 반 메이슨당이 사용했던 장소를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대의원 334명이 모였지만 이들은 대선 후보를 직접 뽑을 수는 없었고 이미 각 주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한 것에 동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1840년대 들어서 주요 정당들은 전당대회에서 승인할 정강과 정책에 미리 합의할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184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발명품인 전신이 처음으로 전당대회 결과를 미국 전역에 알렸습니다. 이후 전신은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전당대회 관련 뉴스를 전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공화당은 1856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공화당은 이에 전당대회에서 존 프레몬트 전 상원의원을 대선 후보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4년 뒤인 1860년 대선에서는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가 모두 4명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2명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타운에서 개최한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노예 제도를 두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북부 민주당원들은 이해 6월 볼티모어에서 그리고 남부 민주당원들 역시 볼티모어에서 좌파의 대선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이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에이브러햄 링컨을 대선 후보로 정했고 공화당에서 갈라진 헌법연합당은 존 벨 전 하원의장을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대선에서는 결국 공화당 링컨 후보가 당선됐고 미국은 곧 남북전쟁에 휘말립니다. 남북전쟁 이후 시기인 1880년 시카고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사진에 전당대회의 모습이 담긴 대회였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주요 정당 전당대회 세 번째 시간으로 전당대회 초기 역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머레이어 캐리의 노래입니다. 사랑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Love takes time. 함께 듣고 오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 미국 정재계를 뒤흔든 대형 추문이 발생했습니다. 엔론 스캔들이라는 사건인데요. 유수의 에너지 기업이었던 엔론이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제공하고 회계 부정을 하다가 파산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여파를 불러왔는데요. 엔론의 부실 운영 실태를 세상에 처음 알린 언론인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포천 편집국장을 지내고 로이터통신 논설위원을 역임한 베타니 맥클린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My name is Bethany McLean. I am a journalist, the author of a couple of books and a contributing
editor. 제 이름은 베사니 맥클린입니다. 언론인이자 책을 여러 권 쓴 저술가고요. 포천과 경제전문방송 CNBC 그리고 로이터통신을 거쳐서 종합교양지 베니티페어 편집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방송 패널과 강연자로도 활동하는 중입니다.
포천에서 엔론 스캔들을 특정 보도하신 걸로 유명하잖아요.
So I wasn't so much the first one to cover it, but I was one of the first to write a skeptical.
제가 사태를 최초 보도했다기보다 엘론의 부실을 처음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엘론 주가는 과대평가됐나라는 제목으로 2001년 3월에 기사를 썼는데요. 엘론 재무 보고서에 높은 주가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정보들이 빠져 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엘론이라는 기업이 겉으로 보면 대단하지만 속이 부실한 상황이라는 얘기였죠. 하지만 독자들의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당시 언론은 모두에게 칭송받던 기업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사를 무리하게 성장시키면서 차입 경영에 의존했고 그 손실을 감추려고 분식 회계를 한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맥클린 기자는 먼저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Story about the company and it was right before it collapsed into bankruptcy and back then. It was a shock to everyone.
네, 그 결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던 회사가 갑자기 무너진 거죠. 제가 보도한 1년쯤 뒤에 결국 파산 신청을 했으니까요. 미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 비중의 회사가 갑자기 몰락하면 경제 사회적 여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직접적으로 엘론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제 보도가 어느 정도 예고편 역할을 하면서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던 걸로 봐요.
이 사건을 지금 되돌아보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This was decade before, almost a decade before the financial crisis. People believe
스캔들이 터진 게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10여 년쯤 앞선 시점이었어요. 당시 엘론이 무너지는 걸 다른 매체들도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관계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줄도 사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뒤인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위기를 예측하는 보도활동이 있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정부가 미리 적절한 규제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게 언론의 순기능 중에 하나예요. 또다시 1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잖아요. 어느 때보다 언론의 감시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젊은 여성 언론인들과 얘기를 해보면 존경하는 인물로 맥클린 기자를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탁월한 취재력과 끈질김, 예리함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I have been a journalist since 1995, so I guess that's 25 years, frighteningly.
1995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25년이나 됐네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한 건 더 오래전입니다. 1990년대 초에 골드만삭스에서 기업 투자 분석가로 일했어요.
투자 분석가로서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엔론의 부실을 집어낼 수 있었던 거군요. 언론인으로 방향을 바꾸신 이유는 뭡니까?
As a result, I became more interested in business news, and I was an English major in college.
직업상 매일 경제 뉴스를 점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론 보도 환경에 익숙해졌어요. 글수는 제주도 좀 있고 해서 내가 직접 기사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 때 전공이 영문학이었거든요. 은행에 다닌 지 몇 년 만에 나한테 좀 안 맞는 일이다라는 마음이 들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경제 전문 기자가 되는 게 제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완벽한 목적지라고 판단했어요.
언론계 입문 이후 여성으로서 지금처럼 성공적인 인물로 인정받는 과정이 어렵진 않았습니까?
I never felt like I was held back by being a female. I think I was very lucky where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받은 적은 없어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론 생활을 시작한 포천에서 동등하고 공평한 처우를 해줬거든요. 기사를 구상하거나 특집 기획을 내놓는 게 훌륭하다고 판단되면 성별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힘을 실어주고 공을 인정해줬어요. 그 결과로 제가 몇 년 만에 편집국장까지 승진했잖아요. 그런 공평한 사내 문화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여성으로서 거대 기업 앨런을 대상으로 특종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좋은 보도 소재나 취재 대상을 남자나 선배 기자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군요.
I brought the story idea to the editors and they said, you know, if you can prove this, then go for it.
네, 앨런에 관해 이러이러한 게 의심이 된다. 이렇게 담당 부장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래, 내가 증명할 수 있으면 써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오히려 취재 대상인 앨런으로부터 여자라고 무시당한 정황이 있었어요. 앨런 회장이 직접 포천 고위층에 전화를 걸어와서 제가 쓰는 기사를 못 내도록 압박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비교적 괜찮았던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일반화할 순 없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You see the disparate effects that the pandemic is taking on women's ability to work and succeed.
요즘 코로나 사태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직장 내에서 여성들이 불리한 게 현실이니까요. 여성은 육아와 가사 그리고 경제 활동까지 이중 삼중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게 되니까 엄마들은 더욱 직장 생활하기가 어렵죠. 여성 언론인 중에서도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 미국의 언론 자유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would say that in America the press is still quite free. I think we are allowed to
상당히 자유롭다고 봐요. 표현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우리는 탄압당할 걱정 없이 언제든지 원하는 걸 위해 일어나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최근 흐름에서 우려할 요인은 있어요. 온라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들의 힘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전통적인 언론사들 일부는 경제적 압박으로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어요.
맥클린 기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죠. 지금까지 언론계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은 뭡니까?
Let's see. I don't know that I can answer the question of the best moment as a journalist for me on any story. When I'm able to talk to people who can help me shed light on help me.
특정 사례 꼽긴 힘들고요. 솔직히 말해 누구든지 저를 도와주는 취재원을 만날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기사를 풀어나갈 실마리가 꼬여 있을 때 중요한 정보를 주는 사람, 그걸 풀어나가게 해주는 사람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 발전의 계기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터뷰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배울 점이 있고 영감을 주는 인물들 말이에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All about me being interested and being able to learn something about something that I'm.
네, 흥미로운 사람을 만나고 얻어낼 만한 걸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언론 취재 활동의 모든 것이에요. 제가 쓴 기사가 온전히 제 지식과 능력에서 나왔겠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도가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Well, I think press freedom is critically important as we've seen in the past and we're seeing now with the pandemic, the ability.
언론 자유는 요즘 같은 때 극도로 중요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비롯된 세계 공통의 위기 상황이어서 정확한 정보 유통이 절실하니까요. 언론 자유가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생산과 유통에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여성을 위한 보건 정보는 남성 중심의 정보에서 벗어나 특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기가 되면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so much.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연락하죠.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베타니 맥클린 전 볼천 편집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은 향상시키다, 개선하다, to improve, to make better 이라는 뜻을 가진 ameliorate 이라는 단어인데요. 예문에 어떻게 쓰였는지 유의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There's lots of very specific things you can do to ameliorat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to decrease climate change, to help preserve species and habitat.
There are lots of very specific things you can do to ameliorat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완화하다, ameliorate. 이 단어의 재밌는 점 하나, 앞에 A를 빼고 ameliorate 라고도 자주 쓰입니다. Ameliorate, ameliorate, 완화하다, 개선하다. 예문 다시 볼게요. There's a lot of very specific things, 매우 구체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You can do, 당신이 할 수 있는, to ameliorate, 완화하다,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decrease climate change, 기후변화를 줄이며, help preserve species and habitats, 생식종과 서식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시 한번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lots of very specific things you can do to ameliorat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to decrease climate change, to help preserve species and habitat.
Here are some examples. Ameliorate the effects of trauma. 트라우마의 영향을 완화시키다. Ameliorate the effects of trauma. The new policy ameliorated living standards. The new policy, 새 정책은 ameliorated living standards,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The new policy ameliorated living standards. 오늘은 ameliorate, ameliorate 이라는 단어, 향상시키다, 개선하다 라는 뜻의 단어 배워보았습니다. That's it for today's lesson. And as always,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샘 스미스의 Writings on the Wall, 그 벽에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ve been here before, but always hit the floor. I've spent a lifetime running, and I always get away. But with you I'm feeling something that makes me want to stay. From my past.
as the stars begin to gather and the light begins to fade, when all hope begins to shatter, know that I will.